제가 항상 설교할 때쯤이 되면 목사님께로 편지 한 통이 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목사님께 온 편지를 항상 못 읽는 어머니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읽고 이렇게 같이 목사님의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뉘우거리는 주일 저녁입니다. 한국과 13시간의 시차가 나니까 여러분들은 주일을 보내고 다시 월요일 오전 8시를 맞이하여 출근과 등교를 위해 각자의 초소를 나서고 있겠네요. 이제 이 편지가 이곳 스프링밸리 커뮤니티에서 보내는 세 번째이자 아마도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이제 열흘 후엔 이곳을 떠나기에 9월 16일 날 스프링밸리 브라더호프 공동체를 나오셔서 다른 곳에 머무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달 동안 익숙해졌고 충분히 자연스러워진 이곳의 삶들을 이제는 하나씩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뜨거운 여름 날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희들은 너무도 시원스럽게 잘 보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표현을 빌면 평소 여름과는 달리 매우 선선했던 날씨였고 게다가 이곳의 위치가 산악지대이기에 더욱 선선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학교 생활이 시작된 지난 한 주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거의 11월에 해당할 쌀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면 아이들은 학교로, 남자 어른들은 일터로 가는데 길가에 내걸린 온도계의 수온줄을 아침마다 살폈습니다. 제일 낮았던 화요일은 3.7도였고 어제 아침이 가장 높아서 6도였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완전히 가을 날씨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한낮엔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성급한 낙엽들은 벌써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맨날 맨발로 다닙니다. 좀 더 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육체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훈련이랍니다. 그렇게 자라서인지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몸을 잘 사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행사하며 반일이고 공동체의 이곳저곳을 보수하는 일이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순식간에 끝장냅니다. 이들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너무 편의성에 길들여졌고 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들을 비교하며 한 번씩 반성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몸 관리를 잘 하십시오. TV나 컴퓨터 등을 즐기는 시간 대신 적절히 운동하고 작은 노동을 취미 삼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눈여겨본 것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영유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와 다른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아이가 울고 보채는 것은 우리나 서양 사람들이나 이곳 공동체에서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웬만큼 울거나 보채도 부모가 별로 긴장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너그럽게 잠시 안아주거나 아니면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맨발로 생활하게 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함으로 부모의 외압적 권유보다 관계에서 오는 권유와 친근함으로 아이들을 대하려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물론 개구쟁이들도 있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심하게 장난치는 아이들도 있지만 체벌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조금 떨어진 곳으로 아이를 보내어 혼자 있게 하는 타임아웃을 종종 시행합니다. 관계에서 이탈하게 함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은 대개 5분에서 10분 정도이며 다시 아이를 부를 땐 전혀 이전의 잘못을 재론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몸에 상처가 나도 크게 호들갑을 떨지 않고 아주 대범하게 대합니다. 노동이나 육체적 활동을 중요시하며 교육 과정 속에도 크게 반영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의 말을 빌면 수학의 수준이 매우 낮아서 아주 쉽다고 말합니다. 두 개 학년을 한 학급으로 묶고 교사도 남녀 각 1명씩을 배치합니다. 각 학급당 교실이 두 개이며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은 함께 수업하고 어떤 과목은 학년을 나누어서 각각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도 우리처럼 40분이나 45분으로 규정하지 않고 과목에 따라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정도로 진행되며 오전에 쉬는 시간은 한 번뿐이랍니다. 그 쉬는 시간에도 함께 조깅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개인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가장 부러운 것은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함께 활동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수업에 필요한 재료나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나 뒷받침은 교장 부부가 전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교장이 행정실장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생후 5개월 된 아기 한 명을 둔 아주 젊은 형제가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9학년에서 10학년,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고1에서 고2 정도 되는 학년들은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고2, 고3 정도의 아이들은 30분 떨어진 인근의 중심 마을로 통학을 한다고 합니다. 비로소 공동체를 떠나 세상을 접하는 첫 번째 시기인데, 일부러 그렇게 하게 함으로 앞으로 평생 공동체 멤버로서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갖게 하려는 의도랍니다. 아침 6시 45분이 되면 공동체에서 스쿨버스가 출발했다가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이들에게 한국의 고2, 고3 학년의 기가시간을 설명해 주었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공립학교이기에 학비는 없고 미국의 일반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3시에 공동체로 돌아온 고등학생들은 각자의 업무에 배정되어 있어서 일터로 나가 노동을 시작합니다. 참으로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춘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작은 목소리에 두 말 없이 행동으로 순종하고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며 외모에 관심이나 유행 등에서 완전히 자유한 그야말로 동막골의 주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평생 공동체의 멤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혼자 떠나갈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인생 전체를 결정하게 되는데, 공동체의 평생 멤버가 되는 것과 예수님의 철저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시킹 지저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호주, 영국, 파라과이 등의 크고 작은 26개의 브라더프 공동체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가족들과 떨어져 공동체가 결정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샬롬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대단한 자들입니다. 노예처럼 봉사하고도 기쁨으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되 공동체와 지체들을 섬긴다는 것 자체를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들, 샬롬들과 악수를 해보면 남녀 불문하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있고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들보다 더 확실한 신랑감, 신분감이 세상 어디에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저리 글을 쓰다 보니 내용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조금은 더 고난스럽게 강하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저희들도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것은 펜실베니아 이제 스프링빌리 커뮤니티를 떠나고 나서 그 세크라멘토에 계신 선생님 집에서 잠깐 인터넷을 하셨던 흔적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스프링빌리 커뮤니티에서 아침 9시 30분을 나서서 피츠버그 공항을 거쳐 서부 지역인 세크라멘토까지 한나절이 모두 지나고 영재 자매 집에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단 잠을 청할 시간이라 다음에 여유롭게 하나씩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동막골, 숲속의 작은 천국 등의 표현과 유사한 곳을 다녀와서 아직도 네온사인과 옷차림새 등이 적응이 안되지만 복음 안에서 치열한 제자의 삶을 고민해야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억수로 보고 싶습니다. 네, 억수로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주부 앞에 보면 목사님 가정의 사진이 잠깐 실려있는데 너무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옷차림을 잠깐 보면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았던 미국의 70년대, 80년대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뮤지컬로 했던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좀 바꿔서 도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옷차림을 우리 하람이와 아소미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 이렇게 지내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참 어른의 말 한마디에 군소리 없이 순종하며 즉시로 나아가서 그 어른의 하는 말을 실천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라는 게 참, 참 좋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말을 참 잘 듣고 이 수련회나 이런 데를 가면 참 다르다라는 걸 느끼는데 참 이 지역의 이 공동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웠길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랐길래 어른의 한마디에 군소리 하지 않고 순종하는지 즉시 실천하는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저는 대학원 수업이 개강을 해서 금요일에는 학교에 왼종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게 듣는 수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 정책이라는 수업을 하나 듣고 있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과 잠깐 한국 교육에 왜 이렇게 교육열이 많냐라는 이야기를 하며 청년 실업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하고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있다가 정년퇴임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정년이 좀 짧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퇴임을 하시고 한 3년 쉬시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자리를 찾다가 초등학교 편교사로 다시 임용을 해가지고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 참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했으면 그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자신이 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 교사로 다시금 일을 바꾸어서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많이 가진 것이 없고 뭔가 있지도 않은데 누군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에게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누군가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해서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 이 속에서 우러나는 이 속에서 깊은 속에서 솟아나는 분노가 확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나는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좀 좋게 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뭐라고 말을 하면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안 하는 듯 하면서 은근히 잘합니다. 안 하는 듯 하면서 듣고 있으면 자기 자랑이고 듣고 있으면 에휴, 또 잘난 체 한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은 자기를 자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훌륭해서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속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니 이미 죽은 존재라고 우리 사람들을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 내가 좀 이만큼 좀 잘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람,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성도란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가진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형제 여러분이라고 부르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은, 물론 다른 성경에 비하면 좀 길 수도 있지만 요한 1, 2, 4, 3서, 유다 뭐 이런 서 유다서에 비하면 길 수도 있지만 얼마 되지 않은 이 4장의 성경 속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11차례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비록 자신의 상황이 감옥 속에 있지만 다시 한번 기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를 우리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짧은 서신에 여러 번 걸쳐서 기뻐하라라고 말을 한 이유는 이것이 자신에게도 번거롭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것이 나에게도 귀찮음이 되거나 번거로움이 아니라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동일하게 내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함으로써 듣는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도 이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들으면 이제 슬슬 듣기 싫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해서 들으면 싫어지는 거죠. 제가 참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이미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때로는 또 같은 메시지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이미 다 기억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말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십시오.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또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뒤에 가면 우리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기뻐하십시오. 라고 또 말해주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 기뻐함 속에서 그 기쁨이 나의 삶 속에 넘치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이 안 좋거나 나의 감정이 불편할 때 기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슬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너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됐고,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나에게 닥치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때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은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뻐할 것에 대해서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동일하게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다른 곳에서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의 환경이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지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기쁨을 뺏어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기쁨을 변질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의 참 기쁨을 잃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쉬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둘째는 마치 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 본문을 세 가지 삼가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개와 같은 자들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행악한 자들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손할례당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 여기서는 두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했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역성경에서 말하는 손할례당은 할례당이라는 것이 손으로 할례를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손실했다라고 할 때 그 손자를 써서 손할례당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대로 말하면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세상 사람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1절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풍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변색시키는, 변질시키는, 부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의 가르침을 행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왜 개라고 했을까라는 표현을 궁금하게 여기했던 것이 언제였냐면, 대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CCC 동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성경책을 들고 오더니 잠깐 성경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자는데 제가 뭐 거절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저씨였는데 보자고 했습니다. 보자고 했는데 아저씨가 성경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성경에는 자 봐봐 구약에 보니까 짝이 맞다고 하지, 신약에 설명이 되어 있는 단어가 구약에 있고 구약에 있는 단어가 신약에 있어, 이렇게 설명을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 혹했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 구절 가지고 설명하기를, 오늘날 목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라는 겁니다. 처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말 들으면서 안녕히 가세요라고 헤어졌는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변질시키고, 그 완전한 그 은혜를 마치 부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일조도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선행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치 개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행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단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아마 JMS였는지 아니면 신천지였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이단이었던,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참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과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개화 같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생각하고 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빌려서 이방인 여자가 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아들의 먹을 것을 개에게 던져주는 경우가 없다라고 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와 같다라고,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마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개와 같다라고, 더 이상 우리가 상종할 수 없고 우리가 그들의 앞에 구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고,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개와 같다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미친 개는 사람이 지나가면 확 짖으면서 따라옵니다. 사람이 가는 곳에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에 끝까지 달려와서 물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우리가 기르는 애완견이나 귀여운 그런 강아지들이 아니겠죠. 마치 불독처럼, 마치 감염병에 걸린 개처럼 사람을 향하여서 물어 뜯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개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했는데,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예수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잡아 뜯으려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이 사람들, 정말 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증거를 내보일 것이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하신 사람들까지 속일 것이다. 마치 선택받은 자들까지 향하여서 다가와서, 야, 너희가 믿는 복음이 조금 잘못됐다 라고, 이것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잡아먹으려고 우르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가 아닌 참 할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그들이 말하는 할례가 아니라 육체를 잘라내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할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할례를 받은 성도의 특징이 세 가지로 있다고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첫 번째,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비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변하는 사람인지,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르고 자기 전에 생각이 다르고 자고 나서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오늘 밤이 되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고민하기도 하고 참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구원을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포된 말씀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성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만 행해진 할례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과 사랑과 그 진노의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에 온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느냐? 내가 너희의 행실을 고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순종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성전에 온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저 실로에 가서 확인해 봐라. 내가 실로를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저기 가서 확인해 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할례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조건만 두고 본다면 사도 바울만큼이나 당시에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울만큼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전적으로 부모님께 받은 자랑거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여 이룬 자랑거리도 있었습니다. 대략 7가지 특징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인이라는 거죠. 모세가 말한 대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스스로 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저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던, 개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그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자손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엄청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왜입니까?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비록 형보다는 사랑을 덜 받았지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열 형제가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얻어오려고 했을 때 사오려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올라갈 때 형제들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 애도 베냐민도 데려가야 합니다.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들 베냐민은 안 된다. 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아들인데 베냐민을 향해서 내 아들은 안 된다. 라고 했을 정도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 베냐민은 유다의 편에 남았습니다. 다른 모든 형제들은, 다른 모든 지파들은 유다를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베냐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대에 남아가지고 유다와 함께 이 하나 남유다를 구축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70년 포로기를 돌아온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와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시금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은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다소 지역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는 나는 히브리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문화권에 속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히브리인으로 히브리인답게 히브리 문화 속에서 율법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그리고 또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인생의 안내자 역할로 사여서 바리새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바울이 유전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부모의 교육에 의해서 또 유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획득하게 된.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좀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번, 6번, 7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을 인생의 안내자 역할로 하여 바리새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뛰어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그 일들을 다 지켰다는 것,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 이 율법에 있어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와 박수 쳐줄 만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모세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바울만 보면 사울만 보면 고개를 샥 돌리면서 아유 그래 제 앞에 가서 하면 내가 아무를 할 말이 없지 할 정도로 오늘날 말로 하면 엄친아요 라고 할 정도로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로 사울일 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는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라고 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 전까지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그것을 포기하게 되고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었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 앞에까지 보면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 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로 가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내 형제와 내 부모와 내 아내를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그냥 정말 미워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비교 가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쓰레기 같다는 겁니다. 냄새나는 것이 되어서 더 이상 손에 쥐고 있고 싶지 않은 것들이 되어서 던져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것을 좀 더 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냄새나는 것이 되어서 더 이상 자신의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서 던져버릴 수 있는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나랑 비교가 되냐라고 물어보실 때 말은 비교가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살짝 꽁쳐놓고 이거 좀 그런데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보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는 분들이 또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관계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이건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도 결혼하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과연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며 견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을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기쁨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꿀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기쁨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주장하며 외치며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그리고 그 마지막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견주며 비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나, 이렇게 헷갈려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이방인처럼, 타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누리는 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구원과 나의 만족을 채우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바꾸지 않겠노라고, 내가 이제는 기쁨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나의 환경까지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상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음을 이야기하시며,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우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참으로 동행할 때마다 다른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들과 나의 모든 가치 판단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감옥 속이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다가와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다른 감정을 내려놓고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참 기쁨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 평강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